11월 19일 목요일 말씀 잠언 18장 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생명의 삶의 주제처럼 무엇을 따르는지가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 인생의 본질적인 그런 가치를 결정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미련한 자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혜자인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한 자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18장 1절에서 9절에는 이 미련한 자의 삶의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 2절, 8절 같은 건 보게 되면 미련한 자의 이 실상은 그의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이다. 이 미련한 자를 보게 될 알려면은 그 미련한 자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가치관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자가 추구하는 그 참된 가치관은 자기 중심적이다. 그것은 자기의 소욕을 만족하고 자기의 욕심을 만족하기를 원하는 것이 미련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이 스스로 갈라지는 것은 자기의 소욕, 자기의 욕심 때문에 갈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 지혜를 배척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보면 교회를 갈라지게 하면서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고 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분쟁이나 그렇지 않은 분쟁이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나의 소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미련한 자라고 말은 안 하지만 여전히 미련한 자의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는 아닌가를 우리 자신이 자문자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삶을 삽니까? 2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다. 명철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잠언에서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참 명철이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지혜나 인간적인 이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이 명철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 명철이라는 것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서 결국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그 명철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다운 명철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서도 오는 그 명철과 지혜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결국 자기의 의사, 자기의 지혜를 드러나게만 기뻐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 미련한 자다, 악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련한 자라고 하고 있는 악인은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8절에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의 말을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유포하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다 보면 그것이 어떠냐면 이 별식과 같다. 맛있는 음식, 특별한 때 먹는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 뱃속에 깊은 곳으로 그곳으로 돌아가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것을 즐기고 그것이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즐기고 즐기고 이 아주 굉장히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별식을 좋아하지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별식과 같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렇게 이런 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이 자기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급급하는 사람, 다 이런 모습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일으킨다. 6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에 매를 자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끊임없는 분쟁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사건에 대한 재판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선악간의 판단력을 상실한 자가 이 죄인의 실상, 미련한 자의 실상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의 소욕을 쫓으니까 결국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다. 의인을 억울하게, 어제도 보면은 우리가 악인을 잘못됐다고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고 합니다. 판단 능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재판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지혜가 없기 때문에, 명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이 없기 때문에 결국 죄가 들어와서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판단력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판단력을 어째서부터 인간이 상실했냐면은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에서 하와가 이 마귀가 와서 이 뱀이 와서 그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아주 밝아질 것이다 라고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분별력이 있을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죠. 그래서 먹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위배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 범죄하게 됐죠.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그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판단 능력, 분별력을 상실해버립니다. 오히려 분별력이 있을 것 같다고 마귀의 유혹을 받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바르고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악인의 실상입니다. 악인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철로 지혜 말씀으로 우리는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지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서 그 지혜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소욕이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붙들려서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련한 자의 실상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지혜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지혜의 삶을 살고 명철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기를 원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소욕을 쫓고 세상의 욕심을 쫓기를 원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삶은 4절입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 지혜가 있는 자의 입의 말입니다.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이런 생명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정말 사람들의 영혼에게 미쳐서 영향력을 줘서 그 생명 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지혜의 샘같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참된 이 미련한 자의 실상이 아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은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지혜자의 삶의 방식과 그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10절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밀어낸 자의 실상을 이제 이 저자는 이 잠언 기자는 쓰고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밀어낸 자의 실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가는 것이 지혜자의 삶의 방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지혜자가 쫓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다. 교만이 아니다. 그것은 무엇을 쫓냐면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 참된 겸손을 쫓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미련한 자의 삶이 아닌 미련한 자의 실상이 아닌 지혜자의 실상이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10절서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의인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이 안전함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 이 망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타워 같은 곳입니다.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 망대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신다. 그리고 의인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가서 피할 수 있는 이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우리의 의지의 대상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여 지혜가 아닌 재물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의지한다.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재물이 견고한 성입니까?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은 멸망이요. 멸망이라고 12절에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자가 그의 그 재물을 그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성벽같이 여기는 것, 이것은 무엇이에요? 마음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을 의지하는 것, 그 자체가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재물을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재물을 의지하느냐? 이건 비단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부자가 추구하고 부자가 같이 기준을 가장 두는 것은 재물이죠. 이 재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 잘못됐느냐 하면은 그 재물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의지하는 바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바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니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재물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한정적인 것,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들,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입니다. 그런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안전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함,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소유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그분이 나의 의지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안전함입니다. 주님이 나의 견고한 망대입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하며 나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교만한 삶이 아니라 참 겸손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패하게 하십니다. 교만은 멸망의 순봉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는 멸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내면 속에 찾아오는 교만이 바로 우리를 잡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온전히 우리의 초점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망대와 같은 안전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안전함과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리는 그런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그런 삶의 결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참지혜, 명철, 그 지식을 쫓아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나갈 때, 그 하나님의 지혜 방식을 쫓아나갈 때 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들이 있는데 15절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니라. 이 지식을 얻는다.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돼요.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 이 단순히 지식을 얻는다는 것이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본다라는 측면이 아닙니다. 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이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는 것은 그의 가치 추구가, 영적인 가치 추구가 완전히 변한 것이고,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지식을 아는 것이죠. 지식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의 그 말씀의 은혜를 결국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얻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로운 삶은 사람들과의 대응 관계 속에서도, 언어 생활 속에서도,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진리를 밝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혀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이 열 그런 지혜자의 삶은 이 배부르게 되는 이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지혜 말씀을 인해서 열매를 통해서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는 이런 참다운 만족이 그 지혜를 추구하는, 지혜 말씀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지혜로운 삶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에서는 송사할 때도 사람들의 말이 다 바른 것 같지만 그는 상대자가 그의 상대자로서 밝힌다. 억울함을 밝혀주는 진리의 진리를 말해주는 그의 언어 생활에서, 친구의 관계 속에서 진리를 밝혀야 되는 상황에서 진리를 밝히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이웃과의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면서 참 지혜를 추구해야 할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저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